설교 본문은 요한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되면 주의 백성들은 교회로 모여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현장이며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물론 예배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예배는 단순한 우리의 의무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예배를 통하여 정의되고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오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야훼 하나님께 성전 문을 닫아야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정의하지 않으면 교회는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예배하지 않는 그 어떤 교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단순히 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며 이 건물은 어쩌면 친교 모임의 어떤 한 장소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야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의 현장이며 언약 갱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는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라고 말할 때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이것을 두고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 말하고 있는 너희가 내 백성 되어졌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야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힘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라이센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예배를 통하여 구체화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교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과연 언약의 백성들인가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지면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이며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구원을 노래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모여진 장소를 두고서 우리는 예배당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당을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배 현장을 통하여 드러나며 이 교회인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현장이 참 교회임을 드러내는 것은 참된 예배의 방식으로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는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누구나 나오라라고 말하니까 예배 현장에서 예배자가 아무나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한 입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나온 그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 어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지 아니하고 악기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또 어떤 정치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나온 그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는 교회라고 교회의 회중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현대는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악기를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 예배자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악기하러 온 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부르심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한 그 백성들이 모여 야훼 하나님 인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우리도 나와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의 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부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무리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만남의 인사에서 그냥 한쪽 편의 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의 인사를 가지려고 할 때에 제일 무서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인사했는데 그가 모를 때. 이건 정말로 공교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때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나와 우리에게 인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 현장에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의 선지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느니라. 그런데 요한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복의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눈으로 이 복의 인사를 보며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작점에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서 야훼 하나님의 인사를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삼위 하나님은 일곱 교회에게 인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단순한 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가 아닙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장면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자주자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는 사실을 읽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를 죽음의 현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로 물든 백성들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정결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며 물두멍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기대어 동물을 죽이고 불로 태워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화목의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나 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죄의 문제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새 이스라엘 백성들인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현재에 계시고 과거에 계셨고 미래에 오실 분으로 소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또한 읽혀집니다. 즉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지금의 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표현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고 계시는 이, 오시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한 의미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유대교의 해석이나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 필로의 해석에 따를 경우 이러한 표현은 신적 영원성이나 헬라 철학의 양식에 있어서 영원한 존재에 대한 묘사로 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영원한 주제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존재로서 투영될 수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며 이제도 계시고 즉 출애굽기 3장 14절에 70인에게 번역될 때 이 표현과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하는 이 호온 이제도 계시고 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언약의 하나님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야훼 즉 성부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만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오셨고 성자 하나님도 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또한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려집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성자 하나님도 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오셨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이 삼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이런 방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존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오시는 분 이분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즉 그가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 계시고 미래에 오신다라는 이 개념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가운데 지키신다라는 사실로 언약의 신실성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말합니다. 네 식물이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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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성 안에서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져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가운데 유익합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길을 걷게 될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걸음을 걸으면서 이제 죽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상황을 두고서 정말 우리는 인생이 끝이 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출교의 명령까지 내리는 그 시대 가운데 성부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이 애굽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왔는지 그 광야의 걸음을 걸어왔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어안듯이 그렇게 안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보존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현장에서 만나고 그분의 성호를 부르며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영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사는 참으로 신실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 인사의 장면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주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시면서 지금 복의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야훼 하나님의 인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 일곱 영에 대해서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일곱 영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일곱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용되게 될 때 일곱 영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 영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기 때문에 일곱 영으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의 고통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일곱 교회를 합당하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서 일곱 영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에 그 백성들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십니다. 야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이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성취를 두렵고 떨림을 이루고 가는 그 장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적용시켜 가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의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일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으로 기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공교롭게도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자 하나님 성치 사이에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도우심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의 예배 현장에서 인사하고 계십니다. 복의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진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5절부터 성자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새 표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 표현은 선지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선지자 사역으로서의 증인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자신을 제물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 대신 그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임금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왕적인 직분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왕 되심과 더불어 모든 인류의 왕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제를 가지고 다스렸던 그 성부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주권과 권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릎은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성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표현은 최상의 권위에 대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다들이 먼저 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천하의 어뜸이 되시려고 먼저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삼위 하나님을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소개하듯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널리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인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즉 은혜가 없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 안에서만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때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소멸의 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고백되어지며 나아가야 하고 이 사실을 알 때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교제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예배 현장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십니까?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된 인사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평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행복한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강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나라 된 그들은 어떤 무질서한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질서 있는 평화로운 단체로서의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졌다. 제사장과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압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가 제사장 나라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평안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또 예배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앞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그가 하심을 우리가 여기 모여서 노래로 찬송하고 예배 현장에서 찬송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는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찬송하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빛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의 위로 인사를 받고 참 평안을 누린 자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로 이 인사의 의미들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는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에서 왜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배 첫 시간에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인사를 받음으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는, 진정한 예배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 없는 예배당은 침묵단체이고 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원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하건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당이 교제의 단순한 교제의 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참된 예배의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드러내며 제사장 나라에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현장으로서의 이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들 자신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예배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마음껏 기뻐합시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광야 가운데 독수리같이 너를 인도하였고 너희는 나를 배반하였지만 나는 끊임없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너희를 품어안기를 원하였다. 이제 내 품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재, 이 교제 현장으로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드러냅시다. 아멘.